케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스페셜 테마 에세이 주말마다 놀러오는 꼬마 손님들 2 조은님 심마당 구름이 하고 싶었던 말은 3 그리운 가요 아저씨가 부르는 이상한 동요 스페셜 테마 에세이 주말마다 놀러오는 꼬마 손님들 내가 사는 대구는 눈이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한번 눈이 내리면 동네 놀이터가 아이들의 천국이 된다. 하얗게 변한 세상을 창밖 너머로 바라보면 아이들의 활기가 우리 집까지 전해져 오는 듯해서 난 눈 오는 날을 좋아한다. 주말이 되면 우리 집도 눈 쌓인 놀이터처럼 꼬마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젠 주말마다 놀러 오는데 손자가 오면 손자의 친구들도 우리 집을 찾는다. 나 조금 전에 할머니 집에 왔어. 이따가 파자마 파티하러 와. 손자의 호출을 받고 하나둘 모여드는 꼬마 친구들을 난 가장 환한 표정으로 맞이한다. 행여나 나이 많은 할머니를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엄마들은 아이들이 실내에 모여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의 허락을 받고 마음 편히 놀러온 우리 집 꼬마 손님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아예 잠옷에 외투만 걸친 차림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설렘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집에 들어온 아이들이 손부터 씻고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컵에 물을 마시면 본격적으로 놀 시간이다. 11살 조물애기들이 이 할미에게 던지는 얄궂은 질문들에도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해주고 베개싸움 시간이 되면 두 개의 방에 폭신폭신한 이불을 넓게 깐 후에 베개를 하나씩 나누어준다. 아이들은 이때다 하고 베개를 던지며 웃고 떠든다. 방문을 닫고 나오며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전한다. 그래, 실컷 놀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라. 이 시절도 잠깐이란다. 아랫집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놓았다. 다행히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두라고 해주시는 너그러운 인품을 가진 분들이다. 이웃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소음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를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우리 집으로 자녀를 보내는 젊은 엄마들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그리 잘 감당하세요? 하고 묻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어 감사하다며 과자를 들려보내기도 하고 과일 상자를 직접 들고 인사를 오기도 한다. 그저 한 명 한 명 손주 같아서 예뻐하는 것뿐인데 감사 인사를 해주는 엄마들이 난 오히려 고맙다. 엄마들의 잔소리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씨름도 하고 한 이불을 덮은 채 키득거리며 잠이 든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낯설어서인지 잠을 자지 않아 골치가 아팠으나 요즘에는 언제 골아떨어졌는지 모르게 새근새근 잘 잔다. 개구지게 놀던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다. 그 중에서도 늦게까지 말똥말똥 깨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주면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먹는 모습이 참 귀엽다. 손잡벌대는 아이들은 언제 봐도 사랑스럽지만 한꺼번에 여럿을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끼니는 물론 간식까지 여러 번 챙겨주다 보니 설거지거리가 말도 못하게 많다. 아이들이 놀다가 돌아간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방 안은 장난감과 잡다한 물건들로 초토화되기 일쑤이고 수건이나 얼룩진 이불 같은 게 하룻밤새 잔뜩 늘어나 빨랫감이 많아진다. 집 안을 청소하느라 허리가 저릿저릿하지만 아이들의 방문을 막고 싶진 않다. 아이가 언제까지나 아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시절에 부지런히 추억을 남겨놔야 어른이 되어서 마음 부자로 살 수 있음을 나는 잘 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파자마 파티의 추억이 쿠폰처럼 차곡차곡 쌓이면 좋겠다. 그리하여 먼 훗날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큼 컸을 때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놀던 때가 참 재미있었다고 떠올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손자가 오는 주말이 또다시 왔다. 현관에 하나둘 신발을 벗고 앙증맞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작은 이웃들을 오늘도 환한 미소로 반긴다. 이상으로 스페셜 테마 에세이를 마치겠습니다. 조은님 시마당. 구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비행기가 나는 하늘에 펼쳐진 맑고 하얀 이불 아래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라. 그런데 나는 아직 어려서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걸 까먹곤 해. 잘 모르겠어. 가벼운 이불 말고 굳건한 산으로 크고 싶었는데 내 몸을 아무리 불려봐도 굳건한 산이 되지 못해 속상할 때가 많아. 근데 있지, 내가 가벼운 건 구름이라 그런 거니?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날아가면 되는 거더라. 바람에 흔들리는 가벼운 구름으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하늘에는 정해진 지도가 없고 나는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본 적 없는 새로운 것들로 내 감각을 가득 채우고 하늘의 마음껏 몸을 뒹굴어 볼 거야. 여러 가지 하늘빛들을 내 몸에 즐겁게 묻힌 채로. 이상으로 조은님 시마당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운 가요. 아저씨가 부르는 이상한 동요. 최근 한 유명 마트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2000년대에 매장에 틀었던 브랜드송을 요즘 인기 가수들의 목소리로 재녹음해 다시 틀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음악과 오랜만에 조우한 고객들은 마트의 유튜브 채널의 댓글로 그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모님과 장을 보고 해질녘 집에 돌아와 장 본 것을 풀던 때가 생각난다. 엄마 아빠를 따라 마트에 가면 안 사주실 걸 알면서도 장난감 구경이 좋았다. 이젠 부모님이 그때 왜 장난감 사주는 것을 망설이셨는지 알게 돼버린 나이가 됐다. 내 경우에 엄마와 장 보던 추억의 배경은 마트가 아닌 시장이다. 엄마는 동생을 등에 업고 내 손을 꽉 잡은 채 동네 시장으로 찬거리를 사러 자주 갔다. 어린이보다 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던 오래전이라 동생을 감쌌던 분홍색 포대기 같은 것들만 토막토막 떠오른다. 그 와중에 또렷이 생각나는 광경이 하나 있다. 어느 허름한 가게에서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상황이다. 녹슨 행거에 걸린 촌스러운 옷들, 자꾸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던 얼굴, 까만 아저씨. 울음 대신 졸음이 몰려올 때쯤 헐레벌떡 온 엄마의 창백한 입술, 그리고 아저씨처럼 까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어린 나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도 동요를 아저씨가 부르네 라고 생각했다. 멜로디가 경쾌하고 쉬워서 귀에 쏙쏙 들어와 동요로 착각했던 모양인데 노랫소리가 아저씨 목소리라 이상하다고 느꼈다. 어른이 되어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나를 잃어버리고 기분이 어땠느냐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같은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누가 데리고 있다면 요구르트 딱 하나만 애한테 줬으면 하고 생각했어. 잃어버리기 직전에 내가 요구르트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따 사준다 하고 못 사줬거든. 요구르트를 먹이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엄마의 마음은 아무리 여러 번 확인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난 자꾸 그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권인아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어디선가 우연히 들려올 때마다. 이상으로 그리운 가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노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소녀의 낱말일기 할아버지 2. 반려식물 처방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산초 3. 좋아요 그런 마음 사소한 기쁨 소녀의 낱말일기 할아버지 내가 동경하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지 못할 과거 속에서 존재한다. 손만 뻗어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내가 절대 알지 못할 세계가 존재하기에 지금 당장 감히 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잊지 않았던 이제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추억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두 눈으로 다 담지 못할 만큼 큰 화물선의 선장이었다. 젊은 시절 세계 곳곳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으며 흑백 사진 속에서도 색이 느껴질 만큼 빛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청춘을 보냈다. 캡틴 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할아버지는 다른 세계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세계를 헤엄쳤다. 누군가 당장 나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겠지만 정작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게 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였다. 나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 공부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공통점이 많은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랬다.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할 기회들을 시간과 함께 흘려보낸 것 같아 후회가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에게 세상 밖으로 나온 내 책을,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려드렸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읽기 힘든 양의 책과 카세트 테이프를 내게 남겨주셨다. 이렇게 많은 책과 음악, 진열장에 놓여있는 기념품들이 몇 세기를 넘어온 것들이었다는 걸 일찍 알았다면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배의 갑판 위에서 석양을 등지고 있는 젊은 할아버지가 담긴 폴라로이드. 빛이 바랬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할아버지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 속에 존재했던 장면이 담긴 사진들. 아폴로 계획이 한창이었을 당시 나온 기념 우표. 오스트리아 빈에서 건너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각품. 영어로 쓰인 편지들 하나하나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기념품까지. 가치를 숫자로 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물건들로 꽉 찬 할아버지의 집은 사랑과 추억이 함께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같다. 대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주말마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는 내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자라온 내가 멈추지 않고 바다를 찾는 이유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바다 장례를 원하셨기에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젊음과 추억, 청춘이 담긴 바다로 돌려보내드렸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바다의 언어에 귀 기울이며 한 마리의 고래처럼 세계를 누비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힘이 들 때나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바다로 돌아간다. 나의 고래, 나의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한적한 바닷가를 찾는다. 그리고 나에게 남겨주신 셀 수 없이 많은 수첩 중 한 권을 꺼내든다.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문장들을 마음에 담는다. 삶은 영원한 현재다. 감정은 소유되지만 사랑은 우러난다. 감정은 인간 안에 깃들지만 인간은 사랑 안에서 자란다. 이상으로 소녀의 낱말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려식물 처방.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산초.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엔 작은 앞마당이 있었다. 안전망이 쳐진 마당 앞에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하원한 아이들이 나무에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 끌어안으면 아이들이 매미처럼 보였다. 유치원이 끝나고도 아들은 항상 놀이터에서 더 놀고 간다며 버텼다. 집에 가서 저녁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못다한 업무까지 마무리하려면 마음이 바빴다. 아들의 반응이 반갑지 않았으나 나를 올려다보며 더 놀아도 되냐고 묻는 간절한 눈동자에 마음이 자주 흔들렸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성장의 자양분이다. 실컷 뛰어놀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원할 때까지 노는 경험은 무언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도 되리란 믿음에 결국 아들에게 두 손을 들었다. 그럼 5시까지만 놀자. 놀이터를 휘젓고 다니는 아들 주변으로 한 아이, 두 아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보호자인 엄마들도 3355 모였다. 마침 나무 아래엔 벤치가 있어 엄마들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좋았다. 아이들은 모래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모래성을 쌓거나 두더지집을 만들다가 그네를 타기도 하고 미끄럼틀에 올라가 누운 자세로 내려오기도 했다. 신나게 노는 사이 아이들의 머리는 땀으로 폭삭 젖었고 얼굴엔 때국물이 흘러내렸다. 옷과 몸은 먼지투성이가 됐지만 실컷 놀고 난 아이들의 얼굴은 더욱 맑아졌다. 4월 어느 날에도 하원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항상 마당에 서 있던 나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갈색 나무가 왜 안 보이지? 낯익은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다만 가지마다 주먹만한 팝콘을 주렁주렁 매달고 갈색이 아닌 흰색으로 변해 있어서 내가 못 알아본 것이었다. 탐스러운 벚꽃이었다. 가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꽃핀 나무는 앞마당에 피어오른 뭉게구름 같았다. 벤치에 앉아 놀이터를 뛰어노는 아들을 기다리는데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너풀너풀 날았다. 꽃비를 맞으며 아이는 지치지도 않고 놀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졸랐다. 유치원이 끝난 지 3시간쯤 지나 벌써 거뭇거뭇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출출해졌다. 학원에 다녀오던 아들 친구의 형이 마침 떡볶이와 순대를 사왔다. 어떤 엄마는 돗자리를 가져오고 어떤 엄마는 만두를 구워왔다. 벤치는 금세 파티 테이블이 되었다. 용기가 필요했던 식사. 아들은 그날 순대를 처음 보았다. 까맣고 이상하게 생긴 순대를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묻는 아들에게 순대라고 대답해 주었다. 먹는 것이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순대가 무슨 맛이냐는 물음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순대 맛이라고 대답했다. 그제야 아들은 꼬치로 하나를 찍어들었다. 그러고는 코앞에 갖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찡그렸다. 냄새는 별로여도 맛있을 수 있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럼. 내 반응을 보고 순대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던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맛있는데?
한번 맛을 본 아들은 벤치 앞에 포진한 아이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순대를 여러 개 집어 입안 가득 넣고 먹었다. 생전 처음 맛본 음식에 푹 빠진 아들에게 나는 말해주었다. 안 먹어봤다면 이 맛을 모르고 지냈을 거야. 뭐든 용기 내서 한번 해본 다음에 마음을 정하면 좋아. 낯설고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잠재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말이었다. 그날부터 순대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 아들이 10살 무렵이었던가 함께 숲 체험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낙엽이 지는 가을이었다. 숲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산책을 하고 주운 나뭇잎으로 장식을 만들고 나자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허기가 몰려와 뭘 먹을지 고민하던 중 지인이 추어탕을 추천했다. 난감했다. 그때까지 나는 추어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드는 과정을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꿈틀대는 미꾸라지를 그대로 갈아 끓여내는 모습이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본 이상 굳이 먹고 싶지 않았다. 추어탕을 앞에 두고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버린 모양이었다. 내 표정을 읽은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 한번 먹어보자. 순대처럼 의외로 맛있을지도 모르잖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라고 가르쳐놓고 이제 와서 발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먹어보자.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추어탕에 도전했다. 강황으로 지은 노루스름한 밥과 함께 팔팔 끓는 추어탕 뚝배기가 나왔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안에 넣었다. 뜨끈하고 얼큰하고 속이 개운했다. 칼칼하면서 구수한 맛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져 정말 맛있었다. 먹기 꺼려했던 과거는 까맣게 잊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야 먹어보다니 하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다진 마늘, 청양고추, 잘게 자른 부추와 들깨가루, 그리고 산초가루까지 추어탕에 아낌없이 넣어 바닥까지 싹싹 긁으며 먹었다. 시간이 지나 화원에서 산초를 발견했다. 잎의 향기를 맡아보았다.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톡 쏘는 향. 그날 아들과 새로운 맛의 세계에 도전했던 즐거움이 떠올랐다. 이상으로 반려식물 처방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마음, 사소한 기쁨. 자연과 멀어지면 병원과 가까워진다.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씀입니다. 그런 스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전에는 폐암은 담배를 많이 피워야만 걸리는 줄 알았지요. 저도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산골에서 혼자 사시던 스님이 군부를 뗄 때 연기를 많이 들이마시고 향을 자주 피워서 폐암에 걸리신 게 아닐까 혼자 추측할 뿐입니다. 화성에까지 로켓을 보내는 21세기의 과학기술로도 암의 원인을 확실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 암이란 정말 인간이 정복하기 불가능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은 제 곁에도 바싹 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유방암에 걸렸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지요. 정채봉 선생도 간암, 이혜인 수녀님도 대장암, 장영희 선생도 암.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암에 걸리지 않은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사랑하는 형이 방광암에 걸려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고통이 심해져 침대에 똑바로 눕지도 못합니다. 원체 엄살이 없는 형인데 엉엉 눈물이 나올 정도라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고통의 깊이는 누구도 모르지요. 부모도 자식도 의사도 모를 겁니다. 오직 당사자만 알지요. 암에 걸리면 환자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가족과 한 끼 밥을 먹고 딸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 심지어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점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줄 안다는 것일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아주 아주 짧은 순간 느낄 수 있는 기쁨. 그게 바로 희망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형, 사랑해요. 희망을 놓치지 말아요. 이상으로 좋아요, 그런 마음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3년 5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3년 6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박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